지난해 말에 저희가 빌립보서 이제 강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도 계속해서 빌립보서 강해를 이렇게 연속해서 이제 나가야 되는데 새해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우리가 한번 좀 펀더멘탈이라고 하죠. 좀 우리의 기본이 좀 제대로 돼 있는가, 기초를 한번 좀 다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1월에 제가 두 번 설교할 기회가 있어서 구원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정말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원토록 불타는 지옥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오늘도 같은 맥락에서 정신을 좀 바짝 차리고 살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 모든 문화에 우리가 함몰이 되겠구나 하는 이와 같은 생각이 들어서 같은 맥락에서 좀 기본을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지난달 1월 21일부터 12일 동안 우리 사랑침례교회 56명의 성도들이 이탈리아 그 다음에 이스라엘 여행을 이제 하고 왔습니다. 여행이 이제 좋은 것은 세상을 크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크게 볼 수 있다. 여기서 큰 세상, 더 큰 세상을 이제 보고 와서 오늘은 그거에 근거해서 요한계시록 18장 말씀을 이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저희가 이탈리아라고 하는 그런 나라를 갔습니다. 로마, 그 다음에 피렌체, 베니스, 밀라노, 그 다음에 피사라고 하는 다섯 개 이탈리아의 유명한 그런 도시들을 이제 방문했습니다. 방문하는 것마다 우리 눈앞에 이제 드러난 것은 로마 카톨릭 문화였습니다. 특별히 이제 저희가 로마 교황청 이제 처음에 이제 방문했는데 모두가 다 천주교회 유물이었습니다.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세요? 예. 처음에 이제 방문했던 로마 교황청 그 안에 들어있는 마리아 숭배하는, 여러분 마리아 보이시죠? 예. 저렇게 마리아를 숭배하는, 말 그대로 우상 숭배하는 이와 같은 교회들이 그냥 이탈리아 전체에 다 깔려 있었어요. 다음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피렌체라고 하는 그런 그 도시의 이제 사진입니다. 유럽의 도시들 특징을 잠깐 이제 이 사진을 통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켈란젤로 언덕이라고 하는 데서 이렇게 내려다본 피렌체의 이제 모습입니다. 시내의 한가운데 가장 큰 건물이 뭐예요? 성당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럽의 도시들은 다 저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도시의 한가운데 가장 큰 건물 찾으면 성당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의 문명은 기독교 문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기독교 문명이 아니라 천주교 문명입니다. 천주교 아베 마리아 문명이에요. 가는 곳마다 마리아와 아기 예수로 이렇게 범벅이 돼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번에 갑작스럽게 이탈리아하고 이스라엘 좀 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같이 가실 분도 이제 모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된 이유는 로마에 가서 사도 바울이 이제 참수, 머리가 이제 잘리는 그와 같은 그 형을 당해서 죽었다고 하는 그 지역을 내가 한번 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실 이번에 로마에 가려고 했던 가장 큰 목적은 사도 바울이 죽었던 그 처형장에 한번 가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그 감옥에 이제 갇혀 있다가 처형이 되었을까 하는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이번에 로마에 이제 가게 됐어요. 사실 이번 여행에서 제게는 가장 중요한 곳이 사도 바울 처형장이었습니다. 근데 그곳 역시 천주교의 전승에 따른 카톨릭 성당이었습니다. 사진 보이시나요? 한번 보시죠. 보시면 저 안에 이렇게 파랗게 이렇게 네모나게 들어있는 거 보이시죠? 뭐냐, 아기 예수와 그 다음에 마리아. 이 가톨릭 성당이에요. 갔더니 가는 곳마다 전승이 있습니다. 여기 전승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머리가 잘려서 이게 참수당할 때 잘려진 그 사도 바울의 머리가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잘린 머리가 튄 자리마다 샘물이 이제 솟아나서 그래서 트레폰타네, 트레폰타네라고 하는 건 세 개의 분수가 됐다는 거예요. 한 개, 두 개, 세 개 이제 분수가 돼서 그래서 그 자리에 여전히 지금까지 샘이 솟아 올라오고 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돌아온 다음에 오늘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네이버 블로그에 좀 한번 가서 찾아봤습니다. 트레폰타네라고 하는 이 지역을 다녀오면서 사람들이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이걸 한번 보기 위해서 블로그를 가서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글이 기록이 돼 있어요. 사도 바울 참수터 안에 바울의 목이 떨어져 샘이 솟았다는 곳에서 떴다는 물을 담은 병이다. 거기는 물이 있는데 거기다 물 병에다가 그 물을 이제 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헌금을 하면 이 성수와 양초로 된 십자가 목걸이를 받을 수 있다고 가이드가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성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드가 헌금을 해야 한다고 해서 헌금을 했다. 나중에 성수병을 말씀하시며 원하는 사람에게 준다고 말했는데 선뜻 대답들을 못하신다. 그래서 앞에 앉아있던 내가 얼른 저 주세요라고 용감히 말하고 내가 받아왔다. 흐흐흐 이렇게 하고는 얼른 대답하지 않은 몇 분이 상당히 아쉬워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네이버 블로그에 여기 그 트레폰탄에 이게 다녀와서 참 좋은 곳에 다녀와서 성수를 받아오니 기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천주교인이 이렇게 했으면은 이해가 돼요. 근데 이게 누구냐? 소위 개신교인, 기독교인이라고 한 사람이 블로그에 이러한 글을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천주교와 기독교가 무엇이 어떤 차이가 있다는 거 그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 갔더니 어떤 분들이 여기가 진짜 사도 바울 목이 잘려나간 그 처형장이냐 그렇게 이제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아닙니다라고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 전승에 따라 천주교회가 유물을 만들어 놓은 데지 여기 와서는 이 사도 바울이 여기서 죽었다고 하는 거 로마 감옥에서 참수가 되었다는 그 사실이 지금 중요한 거지 이게 목이 잘리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튀겨서 거기서 분수가 솟아나오고 이렇게 해서 거기서 나오는 물이 성수가 되고 하는 이와 같은 유물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좀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 산다고 하면 어떤 시스템을 가장 증오했을까요? 어떤 시스템? 천주교 시스템을 가장 증오했을 거예요. 천주교 시스템은 뭐냐? 다른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 다른 복음의 핵심이 뭐냐? 믿음 플러스 행위를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 플러스 행위. 사람이 만들어온 그런 유물, 어떤 전승 이런 걸 가지고 무언가 꾸며놓고 사람들을 홀려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밀어넣는 이 행위를 통해서 여러분 이게 무슨 성수입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먹으면 건강에 해로운 거예요 필연적으로 이와 같은 그 시스템에서는 종교적인 미신 행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종교적인 미신 행위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갔을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섬기는 그런 모든 행태를 보고 그의 영이 속에서 부글부글 끌어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이렇게 섬기는 분이 아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설교 시간에 몇 차례 이야기했던 스칼라 상타 성계단 이제 사진입니다. 보통 빌라도의 계단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거룩한 계단은 전승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순환당할 때 예루살렘의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나아가면서 밟았던 총독 관저의 계단인데 어느 날 천사가 그 계단을 떼어다가 이 로마에다 이제 갖다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이 가톨릭 교도들은 로마를 이제 순례해야 연옥에서 이제 죄가 가벼워진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오는데 여기 와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데가 어디냐? 여기 스칼라 상타 성계단. 성계단입니다. 여기를 어떻게 무릎으로 기어서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 옆에 그림에 가서 보시면 제가 빨갛게 이렇게 칠해놓은 데 이렇게 뭐가 있는 데가 있죠? 그게 28번째 계단이에요. 28번째 계단. 이 28번째 계단은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거기서 피를 흘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핏자국 그게 남아있어서 그래서 여기가 아주 가장 중요한 데입니다. 여기가 가장 중요한 데예요. 마르틴 루터가 이 천주교 시스템 안에서 영혼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매일같이 고행을 하고 수도 생활을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하는 그 확신이 들질 않아서 그래서 결국 나중에 로마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로마를 보내면서 그 주교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로마에 가서 교황을 만나고 그 다음에 여기 상타 스칼라 이런 계단을 무릎을 꿇고 이제 해서 기어 올라가고 하면 그러면 내가 의롭게 되어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올 거다 하고 마르틴 루터가 여기 이 거룩한 계단에 가서 그래서 직접 무릎을 꿇고 기어 올라갔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안 됩니다. 아무리 무릎을 꿇고 올라가도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성도들이 아주 큰 무례를 행했어요. 저기 저렇게 기어 올라가고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걸어 올라간 거예요. 그랬더니 안내어머니 나와서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냐고 이렇게 이제 해서 뒤에 간 사람들은 제대로 구경도 못하고 거의 쫓겨나다시피 이렇게 이제 하고 예, 나왔습니다. 저희가 스칼라 상타예요. 다음 거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저희가 가지는 않았습니다. 시간이 없고 하루에 이 모든 걸 다 마쳐야 되기 때문에 이 로마 가톨릭 교회 그 로마의 교회 중에 하나는 해골 성당이라는 데가 있어요. 영어로 가서 그냥 bone 뼈란 얘기야. bone church 쓰시고 Rome 이렇게 R-O-M-E 이렇게 구글에 가서 치시면은 그럼 아예 위키피디아 이렇게 나옵니다. 뭐냐 그냥 성당 안이 다 뼈예요. 뼈. 저기 저 보이는 게 여러분 다 뼈입니다. 여기 벽도 다 뼈고 이 앞에 제단도 뼈고 저 위에 천장 제 천장도 하나 찍어놓은 거 있는데 저 천장도 뼈고 그냥 온통 이 해골 바가지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놓은 그와 같은 성당이 있어요. 그 성당의 이름이 제가 가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산타 마리아 엘라 콘체치오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로마 가톨릭 모든 문명을 이제 보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방문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베들레헴부터 그다음에 예수님 처형당하시고 그다음에 승천하신 예루살렘까지 또 여기도 가는 곳마다 다 여러분 천주교 유적지예요. 가서 보시면 누구라도 알 수 있어요. 말 그대로 예수님을 팔아 장사하는 데구나. 예수님을 팔아서 장사하는데요. 성지순례,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그 유적지의 거의 100%가 다 로마 가톨릭 성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거 보러 간 거 아닌데 가서 보시면 100%입니다. 100%가 다 로마 가톨릭 성당이에요. 사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 날 예루살렘 이제 방문했습니다. 방문했더니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는 통곡의 벽 통곡의 벽 저 모습입니다. 그 안에 가서 보니까 정통파 유대인들 신앙심이 좋은 그런 분들 이렇게 와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몸을 흔들어가면서 그러면서 열심히 이 율법책 뭐 여러 가지 그 책을 읽어가면서 그냥 하는데 꼭 우리 기도원에 가거나 이런 뭐 방언한다 그럴 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그거 그대로입니다. 그거 그렇죠? 우리 한번 가서 다음 그림 보도록 하겠어요. 여기 가서 보니까 이제 그 왼쪽에 있는 그분, 예, 그분이 이제 조용히 이제 앉아서 이렇게 읽는 모습도 있고, 또 경건하게 이런 뭐 토라든 뭘 이렇게 들고 이 성벽 앞에 와서 이렇게 기도도 하고, 이런 그 소원을 집어서 이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기를 하는 그런 소원을 이렇게 적어갖고 벽 안에다 이제 끼워놓기도 하고, 또 계속해서 와서 그냥, 무슨 병 걸린 사람, 아직 무슨 병인지 모르겠는데 계속 와서 그냥 흔들어대면서 하는 이와 같은 그 유대인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하며 이 종교인들을 책망하셨던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됐습니다. 자, 모든 일정이 끝나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테라비브에서 이제 로마로 오는데 저와 제 아는 맨 끝에 탔어요. 맨 끝에 탔는데 제 왼쪽, 오른쪽에 유대인들, 저 정통파 유대인들이 이제 탔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계속해서 몸을 흔들어가면서 저 책 갖고 그루선 읽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뭘 하는 건가? 하나님이 몸을 그냥 계속 이렇게 흔들어가면서 이 책을 놓고 그 뒤에서도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비행기 안에 타서도. 하나님이 저렇게 몸을 저렇게 흔들어가면서 이 책 뭔지 몰라도 하여튼 이걸 놓고 그냥 계속 이러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이 이게 기뻐하시는 이게 믿음의 행위인가. 밥 먹을 시간이 돼서 밥을 주는데 다른 사람 다 이렇게 주는 밥을 먹는데 그 밥을 안 먹고 본인들이 그 코셔라고 하는 그런 규정을 만들고 그래서 거기 정결하게 만들어 놓은 그런 음식만 먹어야 되기 때문에 비행기에서 주는 음식도 못 먹는 거예요. 자기들 싸운 거 이렇게 배낭에서 짐을 꺼내더니 거기서 꺼내서 자기들 빵을 먹고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 흔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많은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결론이 뭐냐. 우리가 만난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가 요만큼도 없어요. 요만큼도 없었어요. 이탈리아 인구의 90% 이상이 카톨릭 교도입니다. 개신교, 보통 이제 개신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인구가 2%, 3%밖에 안 된다 그럽니다. 이스라엘 인구의 90% 이상이 무신론자예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해서 1948년 5월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저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가게 된 저 사람들의 90% 이상이 무신론자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계속 몸 흔들어대면서 이거 하는 이런 사람 우리가 정통파, 거기 가서 보니까 종교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그 유대인이 7%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 7%가 구원받느냐? 저 식으로 하면 구원받을 사람이 성경에 따르면 한 명도 없는 겁니다. 저 식으로 해서 구원 못 받아요. 소수의 개신교인들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 갔다가 깜짝 놀랄 그런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현지 가이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제 소개하면서 현재 지금 살고 있는 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저 이스라엘, 1948년 5월에 부활한 저 이스라엘이 구약 시대 그 이스라엘이 회복된 그런 이스라엘이 아닐 수 있다. 이건 엄청난 이야기예요. 그렇죠? 저 국가 이름만 이스라엘이지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셔서 맨 마지막 때 자기들의 땅에 돌아올 그 이스라엘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구약시대의 모든 것을 이어받을 그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이렇게 이스라엘 가서 왜 가느냐? 저 땅에 돌아온 저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이들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저 사람들을 보냈다고 하는 걸 눈으로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저 땅을 이제 가보려고 저희가 많은 경비를 들여서 지금 가고 있는 건데 이러한 그 설명을 듣게 되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오히려 약화가 되고 그렇지 저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하는 이와 같은 착각 속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총결론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정신줄 놓고 이렇게 살다가는 세상 문화에 빠져서 심지어 믿는다고 한 사람들의 믿음도 약해지고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저런 데 다녀오면 저 천주교 유물단지 저거 섬기는 게 저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착각하는 가운데 불신 가운데 세상을 떠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는 부정적인 그러한 요소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여행을 우리가 가야 되는가? 이탈리아는 로마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로마는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에 세워진 그러한 나라입니다. 도시입니다. 그래서 지난 3000년간 우리 인간이 만든 문화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걸 로마에 가서 보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문화가 뭐냐? 로마 가톨릭 교회 아베 마리아 문화입니다. 이러한 문화가 전 유럽의 문화예요. 어딜 가나 똑같습니다. 영국 일부분을 빼고는 어딜 가나 다 아베 마리아 문화. 남미가 다 똑같습니다. 필리핀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 기독교계에 속해 있는 그런 나라들 가운데 이 마리아 우상 숭배하는 이와 같은 그 문화가 지난 3000년 동안 우리 인간이 만든 문화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거, 이런 걸 우리 눈으로 이제 한번 보게 돼요. 이 우상 천지 그 속에서도 이탈리아라고 하는 그런 나라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아름다운 창조세계, 우리 한국에서 볼 수 없는 아름다운 창조세계를 우리가 이제 보게 돼요. 아름다운 건축물도 봅니다. 아름다운 예술 작품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그 인간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얼마나 우수한가 하는 걸 저와 여러분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런 종교로 인해 타락한 그런 모습, 그 타락한 모습의 절정을 우리가 이 이탈리아 같은 그런 나라의 문화를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어요. 말 그대로 인간 문명의 극치가 로마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인간 문명의 극치인 그 로마가 전 세계에서 소매치기가 가장 많은, 보통 우리 쓰리당한다고 하는, 어찌나 소매치기가 많은지 하여튼 가방을 뒤로 맨만 그냥 다 그 안에 있는 거 쓰리당해서 그래서 소매치기가 가지고 가는 이와 같은 그 악한 그런 도시, 심지어 우리 일행 중에서도 한 분이 그와 같은 일을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야, 눈 뜬 채 코가 베이는 세상이 바로 여기구나 하는 거를 저와 여러분이 가서 이제 직접 느꼈어요. 자, 이런 것들 이제 보면서 바울의 로마서를 한번 가서 보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바울이 로마서를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이 세상의 아름다운 그런 거, 창조 세상 이런 걸 통해서 누구라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어느 누구도 변명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3장으로 넘어가서 3장 10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엄청나게 웅장한 것과 같은 건물을 지어놓고 예술품을 지어놓고 무언가 아름다운 그런 일을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익한 겁니까?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 우리가 베들레헴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그 동굴에 들어갔는데 그 동굴 안에 이 그리스 로마 정교회에서 그 안에 이제 치장을 해놓은 그런 모습을 보고 어떤 분이 무당 구판에 온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좀 말 그대로 무당 구판에 온 것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이 종교심을 발휘해서 그래서 무언가를 치장해놓은 이런 것들 보면서 여기 있는 거예요.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하는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직접 눈으로 가서 보면서 아름다운 창조세상도 보고 이 창조세상 가운데서 타락한 그런 인간의 그 인간성을 이렇게 보며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가 무언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이제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가서 보시면 정말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이스라엘, 이 땅은 우리가 보통 성지라고 이야기해요. 왜 성지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이 세상에서 거르셨던 데입니다.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신 그 예수님이 33년 반 동안 저 이스라엘 땅을 걸었어요.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는 아브라함이 그 땅에 들어와서 그 땅에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가톨릭 교회 그 많은 교회 유물 이런 것과 상관없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도시들과 도시들의 지형을 우리가 가서 이제 살펴보게 됐습니다. 제일 먼저 간 데가 베들레헴의 이 목자들에게 이 숫대 예수님의 탄생을 알렸던 그런 그 들판 이런 걸 이제 가서 보게 됐어요. 거기 그 베들레헴 하니까 우리가 뭐가 생각이 나요? 룻기가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그 룻기, 그 룻과 그 보아스의 아름다운 그런 사랑 이야기가 펼쳐지는 그와 같은 그 베들레헴 그 언덕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고 바로 그 베들레헴 그 언덕 거기에서 다윗이 양을 치면서 이 팔매질을 하고 이렇게 해서 짐승들로부터 양을 구출하는 그런 모습 다윗이 태어나서 그래서 다윗의 도시예요 베들레헴이 그렇죠? 이러한 것들이 이 앞에서 바로 여기서 이루어졌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여리고 이제 들어가서 우리가 묵었는데 여리고에 우리 삭개오가 올라갔다고 하는 무슨 돌 무화과나무 뭐 이런 것들 보면서 여리고 하니까 라합이 생각이 나고 또 여호수아가 정복했던 그런 여리고가 이제 생각이 나고 또 유대 광야를 이렇게 가서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게 생각이 나. 이 광야가 이런 데구나. 침례자 요한이 광야에서 이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고 회개의 이와 같은 그 침례를 선포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연상이 되고 갈릴리 바다를 이제 가서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갈릴리 바다 베드로와 그 많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서 물고기 잡고 하던 거기서 사람을 불러내는 그 예수님의 그런 모습이 이렇게 상상이 되고 요르단강을 가서 보니까 침례자 요한이 그 요르단강에서 예수님께 침례를 주는 이와 같은 것들이 야 이게 이런 데구나 하는 게 이제 상상이 되고 예루살렘을 실제로 가서 보니까 올리브산이 여기 있고 옛날에 그 성전터가 여기 있고 기드론 이런 시내가 여기 있고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가 여기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구나. 왜 예수님께서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와 같은 장소이기 때문에 정말 이번 여행이 제게는 굉장히 귀한 그런 여행으로 기억이 될 겁니다. 특별히 제 처는 이런 여행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래 걸어 다니고 제 처는 그냥 교제하는 거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걸 이제 좋아하지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번 12일간 일정을 다 마치고 성경을 새롭게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갖게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둘레가 한 50km, 60km 이렇게 되는 그런 호수구나. 요르단강 하게 되면 이게 떠오르는 거예요. 정통파 유대인들 이런 거 가서 이렇게 흔들면서 이거 하고 있는 거 보면 이게 바리새인들이 이게 바리새인이구나 하는 거를 그걸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여행을 하고 와서 제가 결론을 내린 게 있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가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이런 여행은 젊을 때 가야 되겠어요. 젊을 때 대학생 고등학교 이렇게 됐을 때 가서 보고 평생을 보고 뼈저리게 느끼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거 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게 이게 젊을 때 이렇게 느껴져서 그걸 가지고 인생을 살면 많이 달라질 것 같아. 죽기 전에 가야 될 때가 아니에요. 이거는 젊을 때 가야 될 때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되면 좀 누가 인솔자 이제 해갖고 이렇게 이스라엘 이런 데 가서 한 열흘 정도 200만 원이고 300만 원이고 써서 그래서 애들 좀 눈을 뜨게 하는 그런 일을 좀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참으로 즐겁고 그다음에 유익한 그런 여행이었어요. 특별히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성경 번역해야 된다고 하고 또 일반 직장을 갖고 있고 하다 보니까 근데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과 함께 한 12일 정도 이제 지내면서 지낸 그런 시간들 목사로서 목양을 할 수 없는 그런 그 상태에 있는데 그래도 한 12일 동안 어쨌든 뒤에서 여러 가지 일로 섬기면서 그래서 섬김의 시간을 목사가 가질 수 있는 그와 같은 계기가 돼서 제게 유익했습니다. 특별히 이 모든 여행 위해서 수고해 주신 우리 이상기 형제님 또 김소희 자매님 부부에게 감사드리고 또 홍성인 형제님 그 다음에 이번에 17살 됐나요? 우리 권효재, 효재가 열심히 인원을 다 체크해주고 이렇게 이제 해서 한 사람도 낙오가 되지 않게 이렇게 이제 해주신 거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모든 거를 오늘 아침에 좀 정리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아침 설교 메시지 모티브를 이제 잡았습니다. 우리가 보고 만난 사람들의 대다수, 거의 99% 이상 대다수는 예수님, 하나님, 천국, 지옥, 영원한 세상에 대해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아무 관심이 없어요. 다시 말씀드려, 이러한 개념이 들어갈 공간이 그들에겐 요만큼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탈리아 사람도 만났습니다. 아랍 사람도 만났어요. 이탈리아 갔더니 아프리카 그 북부에서 온 흑인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아프리카 사람도 만났어요. 이스라엘 사람도 만났어요. 또 성지 순례를 하는 한국 사람도, 거의가 한국 사람이야. 한국 사람도 많이 만났어요. 가서 보니까 헬 조선이 아니라 헤븐 조선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너무 풍요롭게 살고 있구나 우리나라가. 자, 이 모든 사람들 보면서 어떠한 결론을 가졌냐. 이 모두에게는 세상이 다예요. 지금 이 땅에서 내가 발밟고 다니는 이 세상이 다고 이 세상이 끝입니다. 이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전도서 가서 보니까 전도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때에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셨고 또 그들의 마음속에 세상을 정하여 두셨으므로 아무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정해놓았기 때문에 대다수 사람들이 하나님의 하시는 그런 일을 알지 못한다고, 그 안에 푹 빠져서 살면은, 말 그대로 정신줄 놓고 그 안에 푹 빠져 살면 예수님이고 영생이고 지옥이고 천국 이런 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세상을 바빌론 문화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빌론 문화 세상이다. 중요한 것이 뭐냐, 이 바빌론 문화 세상에 머리를 파묻고 아무 생각 없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아무 생각하지 않고 살게 되면 그 끝이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 말씀 요한계시록 18장 8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 끝이 사망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해서 여기 계시록 18장 4절에 있는 말씀, 내 백성아 너희는 그녀에게서 나와, 이 바빌론 문화 이 세상 속에서 나와 그녀의 죄들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하는, 요한계시록 맨 끝에 성경을 마감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최종 경고의 말씀, 내 백성아 바빌론 문화 세상 속에 뛰쳐나와서 이 바빌론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이 받게 될 심판을 피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준엄한 그 경고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먼저 바벨과 바빌론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6천년 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아는 것처럼 마귀의 여러 가지 술수를 통해서 인간이 이제 타락하게 되고 죄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온 이후에도 인간이 계속해서 타락하는 가운데 극도로 타락하는 그런 장면이 창세기 6장에 나옵니다. 그 창세기 6장에 이 노아가 살던 시대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 심지어 마귀가 하늘에 있는 이 타락한 천사들까지 동원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남자로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들의 여자들을 취해 하이브리드 거인 종족들을 만드는 그와 같은 사악한 일이 창세기 6장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가서 보니까 11절에 땅도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사람뿐만 아니라 땅도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폭력이 땅에 가득하더라. 하나님께서 땅을 보시니 보라 그것이 부패하였더라. 이는 땅 위에서 모든 육체가 사람을 포함해서 이 콧구멍에 숨을 가지고 있는 짐승들까지 모든 육체가 자기의 길을 부패시킨 그와 같은 악한 일이 노아의 홍수가 내리던 그와 같은 그 시절에 있었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어쩔 수 없이 물로 멸망하실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사건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 8명을 제외하고 모두 물로 심판하시고 다시 새롭게 어떤 의미의 또 다른 그와 같은 창조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내용이 창세기 10장 이후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 주권 아래서 계속해서 도발합니다. 그래서 함의 아들 중 하나가 누구냐? 구스라고 한 사람이 있어요. 그 구스의 아들 중 한 사람이 누구냐? 니므롯이라고 한 사람이 등장을 해서 바벨탑을 쌓으며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을 규합해서 최초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단일 정부 체제를 만드는 그런 일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대로 둘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온 세상 모든 것으로 퍼뜨리는 그와 같은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바벨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바벨은 혼잡하게 됐다. 혼동 속에 빠지게 됐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때 마귀편에 속한 자들, 이 사람들이 세상으로 퍼져나가면서 가져갔던 그 문화가 뭐냐? 그게 바벨탑 문화예요. 그 바벨탑 문화가 지금 바빌론으로 옮겨가면서 바빌론 문화가 된 겁니다. 이게 바빌론 문화예요. 바빌론 문화의 특징이 뭐냐? 사람을 죽이는 문화예요. 사람을 즐겁게 해주고 사람에게 무언가 좋게 보이는 이와 같은 행위와 종교의식 문화를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것 같은 문화가 바빌론 문화입니다. 바벨탑 한번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벨탑 사진 가서 보시면은 오른쪽에 있는 게 바벨탑입니다. 유럽연합이 만들어지면서 여기 유럽연합의사당 이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 건물이에요. 이걸 만들면서 잡지 아주 버젓이 우리가 옛날에 그 바벨탑의 그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서 유럽연합을 구축한다 하고 저렇게 이제 잡지 이런 걸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바벨탑 문명을 이제 만든 이후에 퍼져나가면서 세대 4대 문명이라고 하는 걸 만듭니다.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인도, 중국 문명. 이 문명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바빌론 문명이에요. 바벨탑 문명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문명이에요. 특징이 뭐냐? 창조물 가운데 어떤 형상을 만들고 그거에 경배하는 겁니다. 새를 만들든지 사자를 만들든지 마리아를 만들든지 하여튼 무언가를 조각을 해서 그래서 거기다 경배하는 거예요. 화려한 종교의식. 이번에 가서 보셨잖아요. 그 수많은 빌딩들에 들어가 있는 거 가서 보면 정말 아름답게 사람 눈에 보기에 휘황찬란하게 이런 거 모든 거 만들어놨어요. 이런 그 종교의식이 그 안에 들어있고 또 뭐가 있냐. 그 안에 꼭 종교인들을 위한 제사장 체계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중간자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문화가 세상에 이제 파급이 되면서 지금부터 한 2600년 전에 느부갓네살이 세운 이와 같은 신바빌론, 그 이후에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를 거치면서 이방인 문명이 온 세상에 이제 전달이 되고 그 이후에 로마를 거치면서 로마 카톨릭 문명이 온 세상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세 천년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암흑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가서 이렇게 보면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럭키한가, 럭키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이거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거 얼마나 행복하고 정말 럭키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천년 전에 태어났으면 진짜 말 그대로 구원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 정도로 어려운 그런 시대였어요. 구원받을 수 없는 그와 같은 전체 세상이 암흑 속에 있었던 그런 시대가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 문명은 한마디로 뭐냐? 어미와 아기를 숭배하는 거예요. 어미와 아기를 아기 예수와 그다음에 마리아를 이렇게 둔갑을 시켜서 이 모든 일을 누가 집행을 하냐? 제사장 계급, 신부라고 하는 사람, 교황이라고 하는 사람이 집행하는 이런 것이 로마 가톨릭 문명입니다. 이게 이방인 문명이에요. 지금 세상에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이 유럽 문명이 한마디로 뭐냐? 어미와 아기를 숭배하는 로마 가톨릭의 이 문명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이 많은 이교도들 국가들이 널려 있는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이러한 그 민족, 이 하나님을 섬기기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하는 이런 사실을 입증을 하기 위해서 한 민족을 선택해내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세요. 그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가장 강조한 것이 뭐냐? 제1계명, 제2계명이 뭐예요? 출애굽기 20장에 2절 가서 보니까 나는 너를 이집트 땅 곧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온 주 내 하나님이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거예요.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다.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강조하신 거예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게 마리아든 참새든 사자든 뭐든 신들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너를 위하여 어떤 색인 형상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강조를 하셨는가를 저와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 느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게 두 번째 명령이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나니까 어떻게 아홉 개만 남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저 밑에 있는 17절에 있는 이 계명을 둘로 나눠서 그래서 열 가지 계명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본인들도 보니까 알거든요. 이 만들어놓은 게 다 새겨놓고 이거 한 거 보니까 이걸 제2계명으로 하면 안 되겠다 해서 가톨릭 교리문답책에 가서 보면 두 번째 계명이 빠지고 우리가 지금 열 번째라고 하는 게 그걸 둘로 나눠서 그래서 열 가지를 만들어놓은 게 가톨릭 교회의 10계명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형상 같은 거로 이렇게 조각해서 섬기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땅에 가서 생활하는 동안 거기서 만든 금송아지 이런 걸 보니까 이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이집트 사람들 이 이집트 생활 거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또 가나안 족속들 보니까 또 섬기는 게 화려한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그 이교도 문화를 이겨내지 못하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집트 땅에 우상이 뭡니까? 금송아지. 그 금송아지 등의 형상을 섬기면서 이 제사장이 계급화되면서 말 그대로 성전 문화가 들어서게 된 겁니다. 어떻게 해요? 집을 아름답게 꾸며놓고는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겠다 생각을 하고 그 집만 아름답게 꾸미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줄 아는 게 그게 성전 문화거든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다 빼앗아간 거예요. 이방인들이 결코 우리를 물리칠 수 없다고 믿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건축물을 지어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안에 거하시니까 그래서 결코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굴복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만만하게 여겼지만 어떻게 됐어요? 바빌론에게 멸망을 당하는 그런 일이 생겼어요. 이와 같은 그 종교 행위가 천년 이상 이제 지속이 되는 가운데 드디어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렇게 오셨는데 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와 같은 상태에 빠지게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1년, 2년, 2년, 30년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유대인들처럼 될까 제가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이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점점 하나님 누구신지 더 많이 알아야 되는데 안다는 그런 착각 가운데 하나님과 정반대로 가는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생기진 않는가 이런 것들을 보고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혼 이 둘 다를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예수님이 3년 반 공생을 통해서 강조하며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요한복음 4장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 가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에게 경배하고, 이거 알지 못하는 거 뭐 형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경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이라.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경배할지니라 라고 하는 이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 교통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고, 이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이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령하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틀린 말입니다.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 사람들만큼 진정으로 예배드린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이 아니라 뭐예요? 진리로 예배드려야 되는 거예요. 신령한 게 아니라 뭐로 예배드려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영과 성령님이 교통하는 가운데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 이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자, 결론이 뭐냐? 유대인, 이방인 할 거 없이 모두가 다 바빌론 문화에 굴복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바빌론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빌론 문화 속에서도 소수의 남은 자들을 보존해 주십니다. 그래서 소수의 남은 자들만 어떻게 해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시대가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이 세상에 알리기 위해 사도 바울을 택해 주셨다는 내용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6장에 가서 보니까 17절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내가 너를 백성과 이방인들에게서 건져내어 이제 그들에게로, 이방인들에게 보내는 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눈이 감겨 있는 겁니다. 눈이 감겨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며, 또 그들이 죄들의 용서를 받고, 예수님은 왜 믿느냐? 죄들의 용서를 받기 위해 믿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히 구별된 자들 가운데서 상속 유업을 받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고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는 이와 같은 영광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할 자로 사도 바울을 택해 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마귀가 모든 사람들의 눈을 가려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하고 종교 생활하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하고 종이장 하나 차이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종이장 하나 차이요. 내 노력을 통해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의식을 통해서, 화려한 의식을 통해서, 내가 가져드리는 돈을 통해서, 그렇죠?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어떤 중간자를 통해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이런 노력을 성경은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착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니까 선한 행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뭘 동원해서 하나님의 의를 입을 수가 없어요. 그 반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입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의 선한 행위,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모든 선한 행위는 뭐라 해요? 누더기와 같다. 그래서 하나님 눈앞에서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이후 지난 4500년 동안 사람들이 이룩한 것과 같은 체제를 성경은 바빌론 음녀 종교 체제다, 내 힘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거, 종교 의식을 통해 의롭게 되려고 하는 거, 제사장을 통해, 중간자를 통해 의롭게 되려고 하는 거, 성당을 통해, 성전을 통해 의롭게 되려고 하는 이런 모든 체제가 바빌론 문화 체제입니다. 저희가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오늘 계시록 18장 말씀 읽었습니다. 이제 세상의 끝이 다가오고 있어요. 세상의 끝이 다가오는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다스릴 정치적인 지도자로 이제 등장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정치적인 지도자가 되려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도, 이슬람교도, 천주교도, 소위 믿는다고 하는 개신교도, 이런 모든 사람들이 믿음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세상을 하나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필요한 거냐? 종교 일치 운동이 필요한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WCC가 존재하는 거예요. 여기에 가장 앞서 나가는 데가 어디냐? 로마 가톨릭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장, 18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대칭적인 그러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창세기에 사람의 타락이 기록이 되어 있고 사람의 부패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계시록에 가서 보면 이와 같은 사람의 타락과 부패가 만든 것과 같은 바빌론 문명이 완전히 심판받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해서 회복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과 창세기는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세상 끝에 누가 등장하냐? 짐승이라고 하는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합니다. 이 바빌론 문화의 절정은 뭐냐?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사람이 건설할 수 있는 유토피아가 있다. 그래서 마귀의 화신인 적그리스도는 결국 종교를 통합하게 됩니다. 그 종교 통합하는 그런 내용이 요한계시록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나오는 종교를 통합해서 하나로 만든 이와 같은 체제를 바빌론 음녀 체제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17장 3절에서 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영 안에서 나를 광야로 데리고 가니라. 내가 보니 한 여자가 신성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진 주홍색 짐승 위에 앉아있더라. 그 여자는 자주색 옷과 주홍색 옷을 차려입었고 금과 보석들과 진주들로 꾸몄으며 가증한 것들과 자기의 음행으로 인한 더러운 것으로 가득한 금잔을 손에 가졌더라. 이번에 이탈리아 로마 여행한 사람들 아마 이 말씀 읽으면 이거구나. 이게 그냥 눈에 이렇게 선명하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신비라, 큰 바빌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여기 바빌론 음료 체제가 이 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가서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서 보니까 짐승 위에 여자가 타고 있죠. 그렇죠? 네, 짐승 위에 여자가 타고 있는 게 저게 뭐냐? 지금 유럽 연합의 마크예요. 여러분 그 오른쪽에 가시면 돈 보이시죠? 돈 안에 뭐 있어요? 짐승 위에 여자가 유럽에서 사용하는 돈이에요, 여러분. 유럽에서 사용하는 돈, 저 돈 안에 심볼이 뭐예요? 짐승 위에 여자가 타고 있는 거예요. 저 밑에 있는 게 유럽 의사당입니다. 그 의사당 밑에 지금 나와 있는 조각이 뭐예요? 짐승 위에 여자가 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이 눈에 하나님이 이렇게 눈에 보이도록 저렇게 잡지를 통해서 돈을 통해서 유럽 의사당 이런 걸 통해서 이 마지막 때가 지금 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지금 눈앞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그 다음 그림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데이브 헌트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A woman rides the beast 이렇게 이제 해서 짐승을 타고 있는 그 여자 이거 설명을 하면서 Roman Catholic Church 이렇게 썼어요. 맨 마지막 때 로마 카톨릭 교회가 짐승에 타고 있는 그런 음녀다. 짐승은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가 처음에 종교를 모십니다. 이렇게 태우고 다녀요. 이렇게 태우고 다니는 이런 시스템. 예, 그래서 교황이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종교를 지금 통합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요. 여기 6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17장 6절. 또 내가 보매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하였으므로 내가 그녀를 보고 크게 놀라며 이상히 여겼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 죽이는데 천주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죽이느냐. 요한복음 가서 보니까 아예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록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1절 가서 보니까 내가 이 일들을 너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들이 너희를 회당들에서 내쫓을 것이요 참으로 때가 이르면 너희를 죽이는 자마다 자기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리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 섬기는 자들을 죽이는 이와 같은 일을 한 체제가 바로 바빌론 음녀 체제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종교를 이용해서 드디어 온 세상 하나로 만들었어요. 그럼 종교가 더 이상 필요치 않아요. 누구를 섬겨야 돼요? 적그리스도를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가서 보니까 17장 끝에 뭐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17장 끝에 16절 가서 보니까 적그리스도의 세력, 다시 말해 내가 본 열불꽃 짐승 위에 있는 이것들이 그녀를 그 음녀를 미워하여 황폐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며 그녀의 살을 먹고 그녀를 불러 태운다 해서 맨 끝에는 이런 종교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만 섬겨야 돼요? 마귀와 적그리스도만 섬겨야 되는 그런 악한 일이 생긴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교를 이렇게 모시듯이 짐승에 이렇게 태고 다니다가 세상을 다 종교로 정복한 이후에는 적그리스도의 이 세력이 음녀를 집어치우고 죽이고 그리고 마귀만 섬기라고 하는 그런 일이 되면서 마귀의 철권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때를 예수님께서 큰 환란기 최후의 3년 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8장은 구체적으로 바빌론 음녀의 몰락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장 2절에 가서 보니까 이 일들 뒤에 내가 보니 큰 권능을 가진 또 다른 전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의 영광으로 인해 땅이 환해지더라. 그 천사가 우렁찬 음성으로 힘차게 외쳐 이르되 저 큰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녀가 마귀들의 처소가 되고 모든 더러운 용의 요새가 되며 모든 부정하고 가증한 새들의 집이 되었도다. 말 그대로 화려하게 뭔가를 했는데 마귀를 섬기는 그런 처소가 된 이 바빌론 음녀 체제가 하루아침에 몰락하는 그와 같은 일이 성경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가서 보니까 계시록 12장 9절에 마귀는 온 세상을 속이는 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 18장 3절에 가서 보니까 모든 민족들이, 여기 유럽 민족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 미국에 사는 사람들, 한국에 사는 사람들, 중국에 사는 사람들, 모든 민족들이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즙을 마셔서 우상을 숭배하게 됐다는 겁니다. 땅의 왕들이 그녀와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녀의 넘치는 사치로 말미암아 치부하였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될 때 5절 가서 보니까 이 그녀, 이 바빌론 음녀의 죄들이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에까지 닿았다는 거예요. 하늘에까지 닿았고 하나님께서 그녀의 불법들을 용서하실 수가 없어요. 기억하실 수밖에 없는 이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겁니다. 동성애를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거예요. 가정을 파괴하는 거예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진화론 같은 이와 같은 인본주의 체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거예요. 그들의 죄가 하늘에까지 올라왔다 그랬어요. 이러한 죄가 성경에 가서 보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지은 죄가 하늘에까지 올라온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을 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신 것 같이 맨 마지막에 이 음녀 체제를 멸망하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7절 가서 보니까 바빌론 문화에 편승한 자들이 얼마나 호화롭게 사는가 하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녀가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호화로이 살았은 즉 한번 가톨릭의 그 유물들 한번 가서 보세요. 얼마나 호화로운가. 여러분 교황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호화로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영광과 존귀와 칭송을 받는 자가 교황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천주교 성당 한번 가서 보세요. 제사장들 그 안에 있는 그 신부들 한번 가서 보세요. 뭐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호의호식하는 이 부패한 목사들을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8절에 순식간에 이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이들이 사망을 당한다. 8절에 그러므로 그녀가 받을 재앙들 곧 사망과 애곡과 기근이 한날에 임하리라. 그녀가 완전히 불에 타리니 그녀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시니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호소하는 내용이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내 백성아, 너희는 그녀에게서 나와 그녀의 죄들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 저와 여러분은 이 바빌론 문화권 안에 살면서 이 안에 몸 담고 살면서도 이 안에 계속해서 거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바빌론 문화에서 어때요? 뛰쳐나와야 되는 겁니다. 천주교에서 뛰쳐나와야 돼요. 이슬람교에서 뛰쳐나와야 됩니다. 불교에서 뛰쳐나와야 돼요. 타락한 기독교에서, 종교체제에서 뛰쳐나와야 돼요. 거기에 남아있으면 이 죄들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참여하는 자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음녀가 받은 심판, 저와 여러분이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전 문화에서 탈출해야 됩니다. 제사장 문화에서 탈출해야 돼요. 종교 생활 문화에서 탈출해야 됩니다. 종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의식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나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야 되는 겁니다.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야,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곳인가,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백성아, 그녀에게서 나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바쁜 세상 속에서 정신줄을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바빌론 문화 속에 푹 빠져 들어가면 예수님의 재림 전혀 생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그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 전혀 들어올 틈이 없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도적같이 온다 그랬어요. 도적이 오는 때 아십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십니다. 아무리 바빌론 문화가 흥황해도 예수님이 오세요. 누가 뭐라고 해도 목사의 말에 따라 오는 게 아닙니다. 이 성경 말씀에 따라 내가 속히 오리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반드시 오는 거예요. 오시면 어떻게 돼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1대1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1대1로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간절히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 어떻게 하든지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가져다 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달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음녀가 받는 심판을 피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바빌론 종교를 따라가는 자들의 최후 심판이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자기 이마 안에나 손 안에 그의 표를 받으면, 다시 말해 구원받지 못해 지옥 불 속에 들어가는 그와 같은 운명이 되게 되면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 곧 그분의 경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즙을 마시리라. 그 마신 이후에 어떻게 되냐. 그가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니 그들의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는 도다. 짐승과 그의 형상에 경배하는 자들과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낮이나 밤이나 영원 무궁토록 안식을 얻지 못하는 도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2019년을 이제 맞으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최종 부르심을 기억하라고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다시 한번, 나는 바빌론 문화 그 안에 정신줄 놓고 그 안에 푹 들어가서 그래서 아무 생각하지 않고 사는 그런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 백성아 바빌론 문화권에서 나와서 이 바빌론 음녀 세제가 받을 이 심판을 피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나는 거기에서 나왔는가, 내 자식들은 나왔는가, 내 주변에는 이웃들은 나왔는가, 내 주변에는 교회들은 나왔는가,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져다 전달해주는 이와 같은 전달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